중국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테슬라의 FSD랑은 네. 조금은 구현 정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뭐 BYD, 지커 이런 기업들 우린 왜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순간 샤오펑, 지커, 리오토, 샤오미 다 들어오게 그쵸. 되는 순간 정말 큰 혼돈의 세상이 열릴 겁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자, 오늘 FSD 라이트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오래된 구형 테슬라를 지금까지 유지하셨던 분들 이제 드디어 FSD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는 일부의 소비자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테슬라 모델들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여전히 FSD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게 언제쯤 가능하게 될 것인지 여러 채널에서 뭐 해석도 하고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팩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종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그 일단 우리나라 분들은 뭐 이렇게 뭐 FSD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럼 나도 이번엔 나도 하면서 네.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뭐 테슬라가 2017년부터 국내에 진출을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약 한 21만 대가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발표가 됐던 FSD V14 라이트 버전.
네.
라이트 버전을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될 걸로 지금 추정되는 차량이 약 한 5만 대 정도 돼요.
맞네요.
꽤 많죠. 오. 네, 지금 미국에서 생산돼서 국내에 들어왔던 모델 3랑 모델 Y. 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여전히 네. 중국산. 중국에서 이제 기가 상하에서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모델 3와 모델 Y인데 그 차들이 언제쯤 FSD를 쓸 수 있을지 큰 관심사긴 한데
네.
거기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이야기 때문에 다들 그러면은 조만간 한국에서도 중국산 테슬라도 FSD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국토부는 현토부니까 안 열어주겠지? 일부 유튜버들은 이제 뭐 5년 걸릴 거다, 3년 걸릴 거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하게 국토부랑 그리고 이제 업계 쪽을 좀 취재를 많이 해봤고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먼 미래 2030년 이후에 이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걸리진 않을 거고
네.
30년 이전은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아이, 30년 네. 이전 너무 멀어요. 네.
빠르면 내년 하반기 연말 정도면
그래요.
빠르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네.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는지를 네. 지금부터 하나씩
그렇습니다.
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은 뭐 오늘 가장 핫한 이야기는 이거죠. FSD 네. 이제 V14 라이트 버전 나왔다는 거. 이거 보시면 이제는 도로에서 조금은 잘 안 보이는 그 모습이죠.
네.
이거 이제 구형 테슬라 모델 Y 모습인데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2018년 이때쯤부터 차량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FSD가 한 400만원 좀 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구입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이번에 라이트 버전이 오늘부터 배포가 됩니다. 대상 차량은 요 차들이죠. 이제 벌써 이제 약간 좀 촌티 나는 것 같아요.
아, 귀여운데?
이거 나왔을 때 약간 네네. 포르쉐를 닮았던 그 차량들인데 이 모델 3와 모델 Y를 대상으로 이번에 배포가 될 거고 FSD를 총 몇 대 5만여 대 중에서 몇 대가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 차량들을 대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배포가 될 겁니다. 뭐 V14 라이트 버전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풀어내는 방식은 V14랑 똑같아요.
네.
근데 하드웨어가 좀 다르죠.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FSD를 쓰고 있는 차량들은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 4 차량들이고
AI4.
그렇죠. 네. AI4 칩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고 이제 하드웨어 4라고 하는 게 카메라도 달라요. 카메라 모듈 성능도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그 미국산 차량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오늘 배포는 라이트 버전은 하드웨어 3 모델들이라고 하는 건데 AI3 칩과 그리고 조금 낮은 화소의 카메라가 달려있었던 구형 모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성능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그 화소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성능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좀 다르잖아요.
네.
AI3 칩과 AI4 칩의 성능에서 오는 약간의 성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테슬라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이제 앞으로 리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게 될 텐데
네.
뭐 모델 X와 S에서 사용하는 FSD 그다음에 지금 구형 3와 Y에서 사용하는 FSD 뭐 이런 비교 영상들도 올라오고 할 텐데
네.
성능 차이라는 게
그쵸.
운행 성능에서 차이가 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네. 운전 실력은 같아요.
네.
운전 실력이 같은데 컨디션이 좀 좋은 날과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우리도 운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력이 좀 다르죠. 하드웨어 4 차량들이랑 하드웨어 3 차량들이랑 화소 차이가 몇백만 화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I3 칩과 AI4 칩은 연산 속도가 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느리게 연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학습하는 양은 똑같다. 근데 이제 이거를 AI3에 맞게 네. 지금 구현을 시킨 게 라이트 버전이라고 라이트로. 하는 네. 거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별로 차이는 없다고 나오기는 해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운행 성능의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가 그 운행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자 했는데,
네.
아, 라이트는요, 조금 더 사고율이 높고요. 만약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니까, 안전과, 그 다음에 운행 능력, 뭐, 껴들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해서,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거. 여기에서 차이가 절대 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그니까, 운행과 전혀 관련 없는 쪽에서의 성능의 차이, 뭐, 카메라의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네.
화소 차이. 사실 이거는, 우리랑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럼 굳이 왜 FSD?
FSD.
라는 반론이 네.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네. 이게 어떤.
FSD라고 하는 게 일단은 편하잖아요.
네네.
일단은 우리가 딱 탔을 때 목적지만 정해놓으면은 내가 운전할 필요 없이 앞만 보고 있으면은 알아서 주차까지 다 해주는 게 FSD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구형 차량들에게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약속이었고 그걸 이제 그 약속을 이행을 한 게 이번에 라이트 버전의 배포였잖아요. 근데 라이트 버전이 미국에 배포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드웨어 3 버전이 그때 FSD를 구현하기 위해서 칩 자체를 컴퓨터를 바꿔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근데 그 소송에 대한 어쩌면은 무마하는 작업 중에 하나로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고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냥 자동으로 내가 이제 쓸 수 있게 됐으니까 더 좋은 것도 있는 거죠.
네.
구형 모델이랑 신형 모델이랑 하드웨어 그 성능에서 오는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표시가 나지 않게 테슬라 쪽에서는 소프트적으로 많이 뭔가 보완을 시켜놨겠죠.
네네.
하지만 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칩도 칩이지만 카메라예요. 카메라 모듈의 성능 차에서 오는 약간의 괴리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기는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궁금한 건 사실 그래 뭐 미국에서 사서 우리 지금까지 5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 쓸만해.
네.
아 인정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지금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중국산 테슬라 대부분이 지금 기가상하에서 온 거 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언제쯤 우리가
언제쯤 될까?
언제쯤 FSD 쓸 수 있는 거냐?
네.
국토부 너희 지금 일부러 안 열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 열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2024년까지는 법규가 없어요. 법규가 없기 때문에 FSD를 권장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말이 통했어요.
네.
근데 2025년 작년부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카스. 디카스라고 하는 레벨 2지만
네.
자율주행처럼 운행을 할 수 있고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기능이 합쳐져 있는 그 법규가 디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UNEC에서 만든 레귤레이션 171입니다. 그 이제 법적 기틀이 마련이 되면서 사실 네덜란드에서 최근에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거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
국토부는 더 이상 도망을 칠 수는 없어요. 근데 도망을 칠 수는 없지만 미룰 수는 있죠.
네.
우리가 그걸 굉장히 촘촘하게 짜고 있고 이거를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전망인데 이 R171이라고 하는 디카스의 규정이 나오고 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R171을 보면은 일단은 뭐 설명부터 한번 드릴까요?
네.
드라이버 컨트롤 어시스턴스 시스템을 줄여서 디카스라고 부르고요. 이게 우리가 많이들 쓰는 ADAS랑 같은 건데
네.
이걸 좀 더 이제 드라이버를 조금 감시하는 기능이 더해진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특정 구간에서는 정말 자율주행차처럼 쓸 수 있게 조금 문을 열어준 겁니다. 네. 레벨 3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사들이 레벨 3가 되는 순간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가 져야 되다 보니까 네. 기술 발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굳이 내가 레벨 3를 한 경우에 레벨 4, 5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지만 3는 약간의 과도기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그때 거기서 발생하는 사고를 굳이 내가 뒤집어 쓸 필요는 없어라고 하면서 벤츠 레벨 3 차 팔았던 거 다 걷어들였죠. 혼다 세계 최초 레벨 3 자율주행 차 만들었지만 판매 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네.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유니콘이야. 그리고 이제 BMW 같은 경우에도 기술은 갖고 있지만 인증만 받아놓고 실제로 출시는 하지 않았어요. HDP 많이들 궁금해하시지 않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HDP라고 하는 이름으로 레벨 3 기술을 만들고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해지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레벨 3에 그 멍에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다 중단됐어요.
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레벨 3 자율주행차는 지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중국에 일부가 있긴 하지만 글로벌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 이런 규제 때문에 기술 발전이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편의랑 안전을 위해서라도 네. 기술 발전이 좀 일어나면서 대신에 운전자가 책임을 지면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 줄게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이 UNEC의 R171이라고 하는 그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
네.
2025년에 이제 그 첫 번째 버전이 이제 배포가 됐어요. 배포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FSD 그리고 GM 슈퍼크루즈 같은 차량들이 이제 실제로 판매가 되면서 UNEC라고 하는 가입국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됐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UNEC 협약국이 아닌 국가 중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국가는
그 외에 네. 나머지 국가는 다 UNEC
다 UNEC의 협약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UN은 당연한 거고 네네.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UNEC의 레귤레이션 다 따르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 FSD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기준이 2025년부터 마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지금 많이 받아들였던 거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11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이 R171이라고 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법규를 만들어서 이제 네. FSD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쉬운 부분을 좀 풀어주자. 고속도로 말고 FSD는 일반 도로 네. 골목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근거는 너희들이 뭐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례 조항을 통해서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지금 그 특례 조항을 네덜란드가 했던 특례 조항을 따라서 지금 다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 UNEC의 R171을 따르고 있는데 조금 애매한데? 라고 하면서 그런 여기에 대한 좀 보완책을 계속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거기에 대한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제안이 나와서 지난달 6월 24일에 이제 최종 두 번째 버전이 채택이 됐고요. 이게 발효는 한 10월 정도에 지금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01 시리즈,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 01 시리즈와 02 시리즈는 뭐가 다른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자유도가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나왔던 0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라든지 특정 도로에서만 일단 자율주행처럼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일부 구간에서는 핸즈 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 또 그 일부 구간이 아닌 곳에서는 아무리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핸즈 온을 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핸즈 온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쉽게 말하면 핸즈 오프가 모든 구간에서 다 허용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0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속도로에서는 핸즈 오프를 해도 돼요.
네.
고속도로에서는 이젠 핸즈 오프를 해도 돼요. 근데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처럼 쓸 수 있기는 한데
네.
핸즈 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네네.
쉽게 설명드리면 01 시리즈에서는 FSD 같은 기능을 고속도로에서만 쓸 수 있었다면
네.
02 시리즈에서는 이제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로까지 다 쓸 수 있게 해주는데
네.
고속도로에서는 손을 떼도 되지만 일반 도로나 골목길에서는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스티어링 휠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감시체계가 좀 더 강화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속도로만 됐던 게 도심도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핸즈 오프가 가능해졌는데 도심에서는 아직 핸즈 오프는 안 된다.
네.
요거 되게 많이 헷갈려하세요. 아니 도심에서 자율주행차처럼 쓸 수 있다면서 네. 앞만 보면 된다면서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핸즈 오프냐 온이냐 이것도 되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우리가 HDA라든지 다른 기능을 지금 고속도로에서 쓸 때
네.
손 떼고 가다 보면 10초에서 15초 정도 지나면은 갑자기 손 스티어링 휠 잡으라고
그렇죠, 네.
경고음을 주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고음을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는 안 들어도 되는 거고 도심에서도 도심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기능을 쓸 수 있지만 아직까지 손은 잡고는 있어야 된다.
네.
요렇게 지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01 시리즈와 02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01 시리즈는 고속도로에서도 일부 구간 손을 떼도 된다.
네.
눈만 보고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대신 02 시리즈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돈 손은 다 뗄 수 있지만
네.
도심에서는 손은 온전하라.
그렇죠. 핸즈 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정도의
굉장히...
차이가 가장 큰 차이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시리즈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테슬라의 FSD를 기대하는 분들은 도심에서도 내비게이션 따라서 스스로 가줬으면 좋겠어.
네.
거기서 유턴도 하고
주차도 하고
주차도 하고 우회전 네. 좌회전 하고 근데 사실 우회전 좌회전 유턴 하려면은 제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핸들 움직이는데 오히려 방해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되긴 되는데 네. 손을 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손을 떼고 대부분 떼고 계실 거예요.
네네.
떼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경고음을 알려주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이제 ADAS 기능 쓰는 것처럼 흔들어 준다든지 네. 잡아 준다든지 이런 안전 규제를 하나도 이제 아직까지는 덜 풀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 근데 최근에 FSD가 진짜 빠르게 많이 풀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FSD 네덜란드 풀어줬다. 라고 한 방송을 한지 벌써 3개월 됐거든요.
네.
그 사이에 진짜 많이 풀렸어요. 보시면 일단은 네덜란드 4월 10일에 최초 승인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5월에 제가 그때 독일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독일, 리투아니아 이런 데서 지금 서비스 시작했고요.
네.
스웨덴도 최근에 시작을 했고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 여기도 지금 5월, 6월 사이에 지금 다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 나라들이
네.
사실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이제는 FSD를 풀어주려고 지금 뭐 법안 마련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면 조만간 EU 가입국 대부분은 이제 조만간 네덜란드의 사례를 따라서 다 이제 FSD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FSD를 허용할 수 있는 법의 기준이
네.
R17102 버전까지 나오게 되면서 법안엔 기틀은 마련이 됐고
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각국이 도입하느냐 마냐는 선택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유럽은 일단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네덜란드 얘네 했네?
네.
그러니까 물론 법안 기틀 마련된 건 우리도 알고 있었어.
네.
근데 진짜 하네? 그거 보더니 다른 유럽 연합에 있는 국가들도 야, 우리도 하자 해갖고 지금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잠깐은 헷갈리면 안 네네. 되는 게 아직까지 02 버전은
네.
아직까지 발효가 안 됐어요.
10월에 발효된다 그랬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다 01 버전을 기반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고 법규를 만들고 있고.
근데 01 버전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으면 01 네. 버전만으로도 FSD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허용이죠.
네. 통과가 아니라 허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허용할 수 있죠. 허용할 수 있지만 약간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넓게 봐주는 게 이제 02 시리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
01 시리즈는 고속도로만 돼. 뭐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전용 도로겠죠.
네네.
자동차 전용 도로만 되는 게 01인데
네.
그것만 갖고도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만 되는 게 1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확대를 해서 FSD를 도시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허용을 한 거고
뭐
거기에 대한 그 각국의 어떤 법안 마련은 했겠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약간 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 R171이라고 하는 디카스 법규가 규정 자체가 FSD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 무슨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R171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그걸 기반으로 법규를 만들고 빨리 FSD를 풀어줘라.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논리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FSD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레귤레이션이 아니고 FSD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BMW 같은 경우에도 이 01 시리즈 기반으로 지금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BMW 차를 타면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기능을 쓰면 고속도로에서는 똑같이 슈퍼크루저나 FS처럼 그냥 얘가 알아서 갈 수 있어요 지금. 네. 그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골목길 도심은 아직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긴 하는데 해봤자 기술 개발을 해봤자 여기서 썼다가 풀어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02버전까지 만들면서 조금 그 부분을 열어준 거죠. 쉽게 말하면 제조사의 책임은 계속해서 덜어주고 있는 상태라고 네네네. 보시면 되고 자유도는 점점 넓혀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01보다 02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득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테슬라 차량들은 대부분이 이제 중국산이다 보니까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게 UNEC를 따르지 않는 국가가 딱 두 개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에요.
네.
그러면 이 중국산 테슬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중국산이기 때문에 UNEC의 그 허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산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산지는 상관없고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UNEC 따르면 돼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가 UNEC 협정 국가잖아요.
네네.
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레귤레이션에 맞추기만 하면 뭐 중국에서 만들든 네. 아프리카에서 만들든 뭐 북극에서 만들든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그 우리나라의 기준만 KMVSS라고 하는 안전기준만 맞춰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팔 수가 있고
네.
기술을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FSD가 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FSD 풀렸으니까 모든 도로에서 다 그냥 미국에서 쓰는 것처럼
네.
그냥 내비게이션 눌러놓고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마다 다 달라요. 네덜란드도 최근에는 아마 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골목길 다닐 때
네.
핸즈온 해야 됐어요.
아.
핸즈 오프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빨리 핸즈온을 하라고 경고음을 계속 줬어요.
네.
국가별로 지금 다르게 계속해서 테슬라도 그 기능을 다르게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02 시리즈를 낼 때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했던 게 02가 그러면은 이제 골목길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니까
네.
FSD의 기본은 손을 떼고 가는 거니까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주호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막 스티어링이 돌아가는데 잡고 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반론이 사실 유럽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것까지 핸즈오프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네.
거기 이제 유럽 교통안전위원회 ETSC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검토를 하다가 이 부분은 디카스라고 하는 기능의 그런 구현도를 넘어가는 거다. 사실상 자율주행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원회 쪽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막아둔 상태예요. 근데 03 시리즈가 나올지 04 시리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추세로 봤을 땐 자유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미국에서 쓰고 있는 FS처럼 다 풀어줄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적 완성도가 진짜 높아져야 될 거라고들 지금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이 FSD 허용했대라고는 하지만
네.
실제 뭐 각국별로 다 다를 겁니다만 사용하다 보면은 FSD 중간에 핸들 잡으세요 뭐 이런 게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지금 아마 최근에 풀린 국가일수록 그 강도가 좀 더 셀 거예요.
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났잖아요. 3개월이 지나면서 그간에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자유도는 넓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핸즈 레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손을 뗀다고 떼는 즉시 잡혀가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뗐지만 언제든지 그때 떼고 있을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네.
그거는 진짜 내가 다 옴팡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준다는 겁니까? 안 해준다는 겁니까?
네. 네, 우리나라 안 해줄 수가 없죠, 사실. 네. 지금 뭐 국민적인 원성이 자자하고, 그리고 사실 이미 풀려 있잖아요,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은 FSD로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안 풀어줬다가는 국토부는 정말 불탈지도 몰라요. 건물이 그 청사가 불탈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풀어줄 텐데 이게 과정이 조금 다를 거라고 보는 거죠. 뭐냐면 모델 SX 사이버 트럭이 풀렸던 거는 사실 한미 FTA의 특례 조항을 그렇죠. 지금 업고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냈던 팩트시트 그렇죠. 네. 관세 팩트시트를 통해서 5만 대에 대한 그런 규정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FMVSS라고 하는 미국의 자동차 규정만 맞추면 어떤 차든지 국내에서는 다 팔 수 있고 그 기능을 다 구현을 시킬 수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지금 중국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10월에 이제 R1702 기준이 이제 배포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발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발효가 되고 나서 그걸 아마 기반으로 우리가 법적 기준을 법규를 만든다고 봐요.
네.
만들었어.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보면은 우리나라 맞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법규를 따로 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과 중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다 달라요.
네.
도로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교통 문화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교통 법규도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 경우에 그렇게 만들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산 FSD랑 그리고 중국에서 가져오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테슬라의 FSD의 구현 정도는 약간은 다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X 타시는 분하고 Y 네. 타시는 분이 FSD의 경험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물론 뭐 같은 학습량, 같은 기본적으로 같은 베이스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네.
구현하는 과정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교차로에서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이제 우리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옛날에는 그냥 슝 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초록불 있으면 서야 되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초록불이 꺼지면 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최근에 또 법규 또 바뀌어서 초록불이더라도 사람이 없으면은 가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서야 돼요. 무조건 서야 되고 사람이 없어도 서야 되고
네.
파란불이 끝나야지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테슬라 FSD는 미국 법규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와서
네.
한국에서도 물론 약간의 튜닝 거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법규에 맞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법규에 맞춰서 그리고 국내 안전기준에 맞춰서 자가인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가인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통과를 바로 시켜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사후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팔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은 한국 법규에 맞지 않는데 라고 하면 리콜을 맞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판매 금지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그런 규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안전기준과 이제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산 테슬라의 FSD랑은
네.
조금은 구현 정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선뜻 와닿지가 않는
네.
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XS 사이버 트럭이 미국 법규에 맞춰져서 운행을 하다 보니
네.
우리나라 법규를 만약에 위반했다
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래 우리나라 그 이거는 뭐 미국 한미 FTA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
네.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런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SX 사이버 트럭이 한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있는데
네.
FSD에서 위반하지 않고 있는데 야,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뭔가 해야 돼라고
네.
하는 게 이게 말 안 맞아 보이거든요.
이게 교통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게
네네.
국가별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깜빡이 등 있죠. 방향 지시등
네.
빨간색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빨간색을 못 써요.
그렇죠. 네.
하지만 빨간색 쓰잖아요. 네. 그거는 한미 FTA의 특례 조항 덕분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산 테슬라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들어온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국내 기준에 다 맞춰서 바꿔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국내 기준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미국산 테슬라는 그걸 안 해도 돼요.
네.
미국에서 그냥 안전 기준에 맞으면 그냥 그거는 뭐 얘가 하이빔으로 쏠 수 있든 뭐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 얘가 총을 쏴도 미국에서 괜찮아라고 하면 한국에서 팔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차는 중국 안전 기준에 맞는데 한국에 가져올 때 한국 안전 기준에 맞게 다시 튜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FSD 같은 기능도 한국에 들어올 때
네.
별도의 그런 안전 기준에 맞춰서 바꿔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유럽의 예를 잠깐 생각을 네네. 해보세요. 유럽 네덜란드에서 FSD가 풀렸어요. 풀렸잖아요. 풀렸는데 미국에서 쓰고 있는 FSD랑 유럽에서 쓰고 있는 FSD 구현도가 달라요. 달라요 지금. 미국은 정말 자율주행차예요.
네.
그냥 책임만 운전자에 있을 뿐 그리고 앞만 보면 될 뿐이에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손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그냥 잡아야 돼요.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R17101 시리즈에 맞춰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 당시에 법규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 기준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FSD도 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다르고 EU 다르고 네. 중국 다르고 한국 다르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한미 FTA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쩌면은 두 가지 종류의 FSD가 다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유럽에서 각국별로 서로 다른 FSD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테슬라일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나라의 법규에 맞게 만든 차량이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안전 기준에 맞으면 별도 튜닝이라든지 바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테슬라의 FSD와 뭐 중국산이든 독일산이든 다른 나라에서 만든 테슬라의 FSD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좋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알겠어요?
네.
FSD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XS 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은 아닐 수도 있다. 뭔가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요, 사실?
얼마나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 많이 안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네. 표시나게 다르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네. FSD라고 하는 그 자체의 워낙 완성도가 지금 V14 넘어가면서는
네.
그냥 자율주행 차예요. 사실 그냥 테슬라가 책임을 안 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달라질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또 체감하지 못한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제가 KMVSS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또 다른 부분이 일정 부분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전문가들도 여전히 확답을 못해요. 아직까지 연구 단계예요.
네.
연구 단계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그 FSD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NHTSA라든지 NTSB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아, 당연하죠.
네. 네. 보다는 안전이에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서야 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유럽에 엄청나게 지금 스터디를 하러 가고 있어요.
네.
거기서 만든 데이터. 근데 이걸 다 못 써. 왜냐? 얘네는 01 시리즈 기반이거든.
네.
01 시리즈 기반이기 때문에 유럽을 보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법규라든지
네.
그런 이제 벤치마크를 쓸 수 있는 것
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참고용으로만 쓸 수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유럽보다는 조금은 더 허용치를 많이 주면서 FSD를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오는 이제 새로운 사이드 이펙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R171 디카스 FSD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
네.
근데 FSD가 허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산 자동차들에 대한 중국 차들도 FSD 같은 기능 많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는 우리가 다 풀어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문득 그 생각 딱 들었어요.
더 큰 문제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테슬라 모델 Y와 3가 FSD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뭐 BYD, 지커 이런 기업들 우린 왜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죠.
라고 했을 때 네. 그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죠. 네.
지금은 똑같아요. FSD를 안 열어주는 거랑 같은 이유예요.
네.
국내에 법규가 없어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니들 거 못 갖고 와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직커든 뭐든 우리나라 들어올 때 라이다 빼고 들어오고 흔히 말하는 그 노아라고 하는 기능이잖아요.
네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네.
그 기능들을 전부 다 지금 빼고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얘네는 OTA로도 안 돼요,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관장하는 라이다 이런 게 다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 R171 기반의 법규가 마련이 돼요. 네. 마련이 되고 나면은 FSD 풀어줬어. 허용을 해준 거지. FSD의 그 기준을 맞췄어.
네.
맞춰왔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팔고 국내에서 이제 릴리즈를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중국 애들이 쟤네 저거 맞췄네. 우리도 그럼 KMVSS 맞춰서 그 R171 맞춰서 그러면은 국내에 가져갈 수 있겠네. 바꿔서 갖고 와요.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샤오펑, 지커, 리오토, 샤오미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오게 그쵸. 되는 순간 정말 큰 혼돈의 세상이 열릴 겁니다.
왜 혼돈이에요?
지금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네.
현대기아가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현대기아는 그 기술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네. 레벨 이게 제가 이 이야기 싫어하는데 레벨 2 플러스 플러스라고 부르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FSD처럼 도심에서도 도로에 그 도심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자유도를 주는 그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정말 지금 현대기아가 팔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HD2잖아요. HD2도 고속도로 안에서만 그냥 손만 떼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손과 발만 떼는 거고 이게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이 15초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손 만져줘야 돼요.
네.
심지어 얘는 차선 변경도 하려면 내가 방향지시등을 켜줘야 돼요.
네.
근데 R17102 버전부터는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차선도 변경할 수 있고
네.
추월도 할 수 있고 하는 걸 다 열어줬어요. 그냥 FSD 혹은 슈퍼크루즈 같은 거를 이제는 쓸 수 있게 만들어준 법규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 그거 열어주잖아요. 현대기아 그러면은 법규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기능을 릴리즈하겠습니다. 못해요. 그 기술이 없거든요.
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손발 떼고 가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FSD 와서 슝 가고 슈퍼크루즈 가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갑자기 우리도 가자! 라고 하면서 막 보시면은 샤오펑의 뭐 XNGP라든지 지커의 G파일럿이라든지 뭐 화웨이 그 ADS 기능 엄청나거든요.
네.
그걸 달고 있는 중국 차들이 다 한국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 기준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브랜드 따지고 내연 기간이니까 엔진 출력 따지고 이런 걸 많이 따졌죠. 나중에는 연비 많이 따졌잖아요.
네.
전기차 들어오고 나면서부터는 첨단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첨단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자잘한 옵션을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첨단 기능인 주행보조 기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테슬라가 잘 팔린 이유가 사실은
네.
살만한 차가 테슬라가 제일 좋아요.
그쵸?
가성비가 제일
네.
좋아서 그런 건데 중국의 BYD는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서 피했던 사람들이 지커를 살려고 봤더니 지커는 좀 비싸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쏠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가 이제 디카스 관련된 법규가 마련이 돼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면은 현대기아차의 국내 점유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샤오미, 샤오펑, 리오토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준비하다가 다 중단하고 유럽 갔다고 했잖아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팔 만한 지금 그런 시장 규모도 안 나오고 있고 자기들이 만든 차도 재고도 부족하고 여기 팔아봤자 지금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은. 걔네 몇십만 대씩 팔아야 되는데 근데 그 자기들이 뭔가 호소할 수 있을 만한 기능 중에 하나가 SDV적인 기능과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어필 못하는 시장에 우리가 왜 들어가냐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뚫리는 순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엄청 많아질 거예요.
FSD가 풀릴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법규가 마련이 됐고 그게
네.
이제 발효되는 시점이 올해 10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시점 딱 지나고 나면 우리도 이제 뭐 법에 제정을 하겠죠.
네.
여러 가지 좀 시간 걸리고 한다면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를 보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르면 내년 하반기 네. 정도를 우리가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되면은 FSD만 풀어주니 중국의 그 수많은 우리 기업들은 왜 안 해줘라고 네. 중국이 요청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다 반론을 제기할 만한 법적 근거는 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중국에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뭐 그들의 뭐 이름이 있겠죠. 뭐 그 뭐 네. 첨단 주행 보조 기능 그것들을 함께 열어주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고
네.
그 시점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그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점유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8년 말 정도 때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2029년에 이제 도심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배포를 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거기 이제 그들이 배포할 기술의 이제 근간이 되는 거는 알파마요예요. 알파마요를 지금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기술을 뭐 숙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걸릴 건데 이 부분에 지금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박민우 사장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엔비디아 출신들, 테슬라 출신 사람들을 지금 데려오고 있어요.
네.
현대기아에서 지금 이제는 성공하려면 엔비디아를 묻히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지금 사활을 내부적으로는 걸고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들 안에서는 굉장히 지금 목숨을 건 경쟁을 하고 네. 있고 현대기아도 어쩌면 레거시 중에서 몇 안 남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기업인데
네.
여기도 지금 가만히 로봇만 생각하고 있다가 뒤쳐지면은 우리의 본진 있는 자동차가 날아갈 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 바람은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알파마요에만 너무 매달릴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기술을 가져오고 있어야 돼요. 보시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가장 각광받는 건 FSD예요.
그렇죠.
샤오펑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인정받는 이유도 XNGP예요. 자체적인 첨단 주행 보조 기능,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예요.
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 멋있게 잘 만들고 제네시스 엄청 멋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현대기아도 지금 폭스바겐이라든지 다른 유럽 브랜드들처럼 굉장히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현대차가 포니를 기술을 딱 도입을 해서
네.
포니를 처음 만들 때까지 1년 좀 남짓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좀 더 걸렸나? 아무튼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네.
이것도 합니다.
아,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포니라고 하는 게 나오기까지 1년 맞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 거의 1년 남짓입니다. 그래서 맞을 겁니다. 아, 합니다.
네.
해요. 28년 말?
더 빨리 해요?
많이 남았네. 뭐 1년 반 거의 한 2년 남았네. 아, 됩니다. 이건 돼요. 이건 되는 거야. 2년이면 강산이변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위협적이라는 상황은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테슬라 운전자분들에게는 FSD를 허용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결국은 중국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중국까지 문을 열어줬지만 정작 한국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한국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하는 문제의식까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바로 이번 FSD 관련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편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나는 왜 이용 못해요? 난 돈 냈는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나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까지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